욥기 12장 1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르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기름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참 들으면 알기는 하겠는데 때로는 마음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내 생각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 길이 우리의 길과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저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또 절망감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정말 조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알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얘기해봐야 알 턱이 없기 때문이죠. 욥에게 지금 친구들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알매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험되는 존재이지 우리가 설명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틀에 갇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공식대로 반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전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또 그렇게 전할 때 심지어 교만까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무지함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정도라면 나도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다라는 반감만 솟게 됩니다. 그게 지금 13절 이하예요. 1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니 하나님께 지혜가 권능이 계략이 명철이 있다는 걸 누가 모르니? 하나님께는 그런 것 다 있다는 거 알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위대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지혜와 권능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도 그러면 그 지혜와 권능이 꼭 인간을 이롭게만 하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러면 지혜와 권능으로 일하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초래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부딪히는 것이죠. 계략도 있고 명철도 있고 다 그에게 속한 것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욥에게는 어떤 인간이 그러면 그 지혜와 권능에 다 복종할 수 있겠어요? 14절입니다. 그가 헐어신 적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 헐면 못 세우고 가두면 놓아주지 못한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안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헐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두시기도 하지만 또 놓아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인간이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일은 하나님만이 번복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인간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젖힌 문은 인간이 닫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 적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적 곧 땅을 뒤집나니. 정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출애굽기 때부터 또 신약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본 사람 앞에 안 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안 본 사람은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요단 강물이 어떻게 서냐? 안 본 사람, 경험한 사람, 안 한 사람은 뭐 그걸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세우실 수 있는 분,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 강물의 벽을 쌓듯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는 있겠죠. 자, 16절 이하를 읽습니다. 19절까지 시작.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하나님은 권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한 계략도 있고 명철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통상적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럼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뭐 모사를 벌거벗겨서 끌어가시기도 하고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 해석이 되지 않는 갈등이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난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신자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건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갈등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했냐. 나야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지만은 내 스스로 하나님께 속했다고 내가 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도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를 내리듯 햇빛을 비추듯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저 불신자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말하는 지금 욥이 소발이나 친구들의 그 이 반드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고 벌받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 선한 사람들 축복받을 것이고 죄 지은 사람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공식에 들어맞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의인도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욥기가 시작될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왜 사탄이 왜 참석합니까? 루시퍼라는 존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상에서 떨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를 하나님같이 높인 존재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는 왜 하나님 앞에 나타났냐는 말이에요. 존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게 우리가 이 신앙에 불가해야 한 측면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천사도 하나님의 소속이고 사탄도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을 때까지 그가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그에게 그러면 재물을 다 거두어 가봐라. 그러나 목숨만은 손대지 말라. 따라서 사탄이 움직이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욥이 시련을 겪는 이유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앞에 1장부터 어떤 일에 전제와 배경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논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만약 1장의 배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욥의 입장이건 아니면 뭐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의 입장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마치 제3자적 중립적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 모두가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는 걸 적어도 머릿속으로나마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욥기를 읽고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면 우리도 어느 쪽 입장에서 지금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말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쪽이 아니면 저쪽에서 누군가를 또 사물을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제한적인 우리의 속성을 우리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까 마치 중립자적인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설교도 하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지, 모른다면은 우리는 어느 한쪽에서 누군가를 다시 비난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답답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나 너희들 하나님 나한테 지금 강의하는데 나 너희들만큼 하나님 안다.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 너희들이 나한테 말해주는 하나님 내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나 너희는 나처럼 고난을 겪어봤니? 이게 이제 욥의 가장 큰 불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한 얘기에 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런 고난을 겪은 입장에서는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만큼 고난을 겪어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지금 욥은 니네들이 말하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뭐 더 잘 안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 이건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모르는 측면이에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속이는 자는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마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들을 어리석게도 만들 수 있고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서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이 뭐 이렇게 허리에 맹고 이거 가지고 포승줄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왕들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뭐 흉측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사장들을 벌거벗겨서 끌어가십니다. 여기서 벌거벗긴다는 건 주로 신을 벗긴다는 뜻이지만 어쨌건 끔찍한 모습으로 제사장들도 끌려갔어요. 코에 뚜레를 뚫어서 끌고 가기도 하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욥이 말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에 한쪽에 치우쳐서 그분을 그렇게 알고 있다가는 우리가 큰 오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오케이 좋죠.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재하여 버린다고 말합니다. 보다 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걸 재하는 것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것이죠. 왜 고난이 옵니까? 열매를 안 맺었으니까 잘라버린 것이죠. 왜 열매를 맺는데도 고난이 옵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깊이 해석을 해주셨고 궁극적으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이 어떤 유익임을 우리에게 온 몸으로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 수준에서 고난을 논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해석해 주신 분입니다. 자, 20절 21절이에요. 시작.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이건 참 번역하기가 좀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정말 뭐 입만 열면 말하든 말 잘하는 사람들지만 그런 말들도 아무 소용없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늙은 자들이란 그 당시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그들의 판단이나 지혜는 존중받았지만 그런 것도 다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인간의 명철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빛바랜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라 말이죠. 그 지금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적 그런 거 지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아무 감동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참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인간이 참 뭐 이런저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비밀이 없다는 걸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보면 아간의 범죄 같은 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감추어진 죄악이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죄를 감추면 그것이 공동체적인 불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를 보면은 또 이 엘리야의 종 저 게하시가 나오잖아요. 이 게하시가 뭐 이렇게 잠깐 또 뭐 나만 장군한테 이걸 뭐 못 받을 걸 받았다가 다 드러나죠. 그래서 정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렇게 성경은 감추어진 죄가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고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역사는 인간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뭐 인간의 역사를 인간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류의 역사 전체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 굳은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민족이 흥왕하든지 뭐 망하든지 그 인간 인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역사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역사를 어떻게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무슨 근거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은 흥왕하게 하시고 또 어떤 민족은 쇠락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 이게 뭐 그때 얘기인지 지금 얘기인지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총명을 빼앗으신다고 말해요. 아, 지도자 정도면 좀 백성들보다 총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역사가 쇠락할 때를 보면 지도자들이 더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근세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지도자들이 더 총명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20세기를 들면서 2차 대전, 양차 대전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린 영화를 통해서 그 역사의 비극, 전쟁의 참화를 가끔 보긴 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총명한 지도자들의 결정 때문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결정이죠.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십니다. 어쩌면 지도자들이 짙은 어둠 가운데서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취한 사람들같이 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아, 이 시대 지도자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구나.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욥이 이렇게 친구 소발의 강경한 어조에 대해서 마치 항변하듯 쏟아붓듯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되돌려주듯 이 얘기를 하는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모든 기륭화복을 주관하시지만은 특별히 이 지도자들의 문제를 이렇게도 다루시는구나. 어리석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런 일들이 그냥 계속되는 거죠.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이 정욕대로 사는 걸 내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전조 아닙니까? 우리가 애들 하도 잔소리하다 안 되면 내어버려 두잖아요. 내어버려 두잖아요. 그러나 내어버려 뒀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또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도 내 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도 내 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나는 파티 한번 안 해주더니 이게 뭡니까?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안타까운 눈초리로 말하시는 거예요. 넌 항상 나하고 같이 있었고 내 있는 것 다 내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마르다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아들도 있어야 되고 작은아들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둘 다 아들 취급하고 둘 다 딸 취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어쩌지 못해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언쟁도 하고 시비도 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시 우리가 시작시대로 오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떤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지금 결정을 하실까? 이걸 고민하는 이유가 우리가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설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 얘기를 듣지만 어느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도 그 세 친구도 다 옳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어느 인간이 옳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도 이 길을 갈 뿐이죠.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기억나는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우리가 숨없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지만은 내 시각, 내 관점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누군가에게 빛의 길이 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는 기이한 빛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혜롭다가 하나 스스로 우준하고 어리석게 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새로운 믿음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기는 쉽고 비난하기는 더 쉽고 가르치기도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한마디 살아내기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어렵다는 것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과 친구들처럼 말로 언쟁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손과 발로 우리의 정말 사랑과 긍휼로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절규하듯 부르짖고, 그리고는 생명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해질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하려고 애쓰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사랑을 전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